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느린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 굉장히 또 큰 사역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캠퍼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더 센트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삼청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리더 모임이랑 이게 겹쳐가지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뜨겁고 굉장히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2020년에 캠퍼스 전도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지금 일청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듯이 캠퍼스 전도 브로셔를 만들고 그리고 선물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일청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1청, 2청, 3청 모든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장년부, 또 청장년 모든 진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유모차 끌고 캠퍼스 전도 나가기도 하고 또 숙대 입학식은 모든 교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함께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일청 저희 진원들을 데리고 한 대학의 입학식 캠전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주 씁쓸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입학식 날 뭘 하죠? 입학식을 하겠죠. 입학식하고 뭐 간단한 안내 받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입학식 그 안내문을 제가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선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입학식은 11시 반쯤, 뭐 12시쯤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 모든 입학생들 9시까지 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9시까지 모든 입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입학식 전에 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안내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등학교 이렇게 입학하고 나면 반 배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반 배치고사 봐서 반을 이제 등수대로 이렇게 쫙 나누고 또 예전에는 그 뭐 국영수 이런 거는 이제 우반 열반이 있었죠. 우등반 또 열등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선생님들이 막 차별을 하기도 하고 막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입학식 날 입학생들에게 토익 시험을 보러 일찍 오라는 그 안내문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너희 토익 수준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에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거 뭐 그냥 안 보면 되지 않냐, 그냥 한 11시 반에 이렇게 맞춰서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그 안내문에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막 경고처럼 이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안 볼 시에 뭐 이런 과목도 또 들어야 되고 저런 과목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점수에 따라서 뭐 반을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와서 제대로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캠전에 나갔는데 입학식 날인데 그 입학생들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 입학식에 대학에 오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그 설렘이 전혀 없는 얼굴로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더욱 제 입맛을 그 씁쓸하게 했던 것은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대학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와서 그 새로운 친구들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 얼굴도 보기 전에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학문의 연구, 학문 연구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토익 시험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열이,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입학하기도 전에 판가름 내주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일반 학교도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서 마음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정상적인 또는 이상적인 그 삶의 궤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되는 대로 좋은 스펙을 우리가 쌓아서 취업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안정되고 보장된 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연봉을 받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매우 정상적인 혹은 매우 그 이상적인 삶의 궤적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큰 해류 속에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아침에 우리 진원들에게 일부러 더 웃으면서 캠전하자고 했었습니다. 학교가 저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 학교가 저들을 그렇게 맞이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맞이해 주자고 하면서 같이 캠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 시대의 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우리가 건네는 그 브로셔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름길만 쫓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출세의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 쫓아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지름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느린 그 진짜 지름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16장이죠.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소명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을 포함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떠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런 놀라운 사명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좋던 세상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이요 떠났습니다. 화려하고 보장되어 있고 그러던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자손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만을 믿고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16장이 온 거예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은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례가 75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요. 앞장들을 보면요 제차 또 3차 계속해서 확언해 주시는데 그 일이 나의 삶의 현실로 도무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의 그 삶의 상황과 양태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택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아무런 윤택감과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선택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드리게 됩니다.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서 후사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낯선 그 제안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내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남편과 자기 사이에서 아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딱 멈춰 서게 되더라고요. 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10년이에요, 10년. 당시에 그 후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죠. 그 불임은요, 신의 저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거 안 생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요, 사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분명히 나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민족, 우리 후대에도 분명히 유익이 되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먼저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요, 이것이 당대의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질 경우 남편을 위해 직접 첩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불임이 뭐라고 했죠? 신의 저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책임지고 첩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 잘못 같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당대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이었던 이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당대에는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합법적인 해결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저자는요, 이 방식을요, 이 행동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는 이 행동을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행동과 그 표현이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서 남편에게 주매라고 나와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남편에게 주매인데 오늘 말씀 보면요, 사라가 하갈을 취하여 남편에게 주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세 개 단어가 똑같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요, 분명히 이 사라의 이러한 행동을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원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풀이하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요, 이 아담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렇죠, 먹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들이 행한 죄가요,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 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라만 잘못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라고 바로 한 구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구절 안에 계속적 용법으로 그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묘사하는 그 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사라가 제안을 하자 곧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흔적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사라가 말하자마자 나도 사실 그 생각했어, 동일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참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다 보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버리고 어떻게 하죠? 좀 더 빨라 보이고 좀 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식 우리가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원하는 걸 얻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했더니 진짜 원하는 거 얻게 됩니다. 야, 거봐. 삶은 현실이야. 하나님이 돈 벌어다 주냐.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 얻게 됩니다.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집도 사게 되고요. 좋은 차도 사게 되고요. 남들이 볼 때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해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방식으로 살아가니 그걸 우리가 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맞았나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그 결과물,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맞았나요? 일단 우리가 신앙인지 뭐 제자인지는 다 제쳐두고 좋은 스펙 쌓아서 빨리 취업하고 삶의 안전지대를 잘 구축했어요. 그 결과물, 그 번듯한 그 결과물,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맞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사명이니 뭐니, 뭐 하나님 나라니 뭐니 다 제쳐두고 안정과 우리의 삶의 나 자신의 삶의 그 유익을 위해 그것을 위한 그 삶의 일면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얻은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쌓아간 그것들, 바벨탑과 같이 든든하게 내 삶에 구축해 놓은 그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허락하신다니까요. 이스마엘을 주신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걸 얻을 가능성이 확실히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요, 분명히 이런 방식과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요 보살펴 주시고요, 또 이스마엘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배타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그 관심을 한정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마엘이라는 이 결과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그 부정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른 가족이고 사라와 이삭은 약속을 통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드디어 그 아들을 얻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인간적인 사고와 그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은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삶에 독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그 방식 끝에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나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이 삶은 현실이니 신앙과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이게 고속도로겠구나, 그래 이게 맞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나의 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독이 되고 우환이 되고 오늘 잠언 말씀처럼 사망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서만 한정하면은 이 가정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 가정에 굉장히 크나큰 그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임신하게 된 그 여종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모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질투가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사라는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요, 여기서 재밌는 게 사라가 그 스트레스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날벼락을 이제 맞게 된 거죠. 사실 맨 처음에 사라가 제안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는 거예요. 하갈로 인해 그 수모를 겪게 되니까 그걸 아브라함에게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남자들이 박사 논문보다 더 답하기 어렵다는 그 질문이 있죠. 그게 뭐죠? 어떤 질문이죠? 오빠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아? 말이 이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뭐 잘못했는지 알아? 형제들에게는 이제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제 대답하죠. 미안해. 일단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 말씀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요, 굉장히 궁여지책의 말을 합니다. 그래 말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뭔진 모르겠지만 맞아. 그래, 당신이 좋을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화를 당할까 봐 그냥 완전히 그냥 발빼버립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그냥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하갈은요, 사라를 멸시하고요. 그 사라는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남편인 아브라함을 막 힘들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눈치 보고 있고. 결국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해 봤을 때는 이게 해결책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 같다 보여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심지어 결과물까지 얻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물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도리어 가정의 우환이 되고 격렬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이 선택이 당대를 뛰어넘어서 역사와 미래 속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 사라의 이 선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빠르고 확실하다라고 하고서 선택했던 그 길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그 길을 선택한 그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했던 이 방식은요, 그 여종을 들여가지고선 아이를 낳게 했던 이 세상적인 이 방식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논리 확립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합법적인 관행이었어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요, 그 결혼계약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 남편에게 첩을 구해줘야 한다. 또한 그 근처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결혼계약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결혼 후 2년 내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녀가 여종을 사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그 법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때와 그렇게 시기적으로나 이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 법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대신 낳아줄 여종을 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눈 감고 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매우 상식적인 방식이었고요. 매우 합법적이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넓은 지역에 이스라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용인되던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후손을 낳는다라는 것은요 그 후손을 통해 나의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후사가 없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죠? 노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폐가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창세기 처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그 반영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죠. 그 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가정의 모습이다. 삶의 방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또한 모두가 저렇게 살아가니까요. 저렇게 하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하면서 이러고 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옳다 말하는 그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도 모두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고요. 삶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그 선택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떤 뭐 가정의 문제 연애의 문제 어떤 뭐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게 마치 고속도로와 같고 이렇게 살아가면 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용되고 용인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그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이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소리들이 당연하다라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그 유익과 개인의 그 안녕을 보장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그 번영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주가 아니라 자본의 그 노예가 되어서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 정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그 우상이 이 어둠이 이 세력이 이것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인신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잠식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더 깊은 그 아름다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지 말고 사라와 같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딱 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뒤를 계속 이렇게 보는데 바로 앞장 15장에 딱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방패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방패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죠. 안 보이니까요. 돈과 자리라는 좋은 방패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세상이 뒤처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실패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신앙생활은요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이 아닙니다. 답을 답안지에 적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방패를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막 거기에 목을 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안전지대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목을 매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패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죠. 좋고 튼튼한 방패 하나도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방패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방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불안하니까 그렇죠. 세상 방패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방패가 있잖아요.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채플 시간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채플 시간에 항상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제가 한번 목회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자마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신기하게 무급 전도사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한 2년이 지나니까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년이 되니까 50만 원을 올려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 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산에서 그 공업단지 그 근처에서 정말 그 가정과 그 삶에 끼어진 그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축구도 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말씀도 보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역자들이 이제 그 이동하는 그 공채 나름의 공채 그 시즌이 있습니다. 한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한 선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원아 사역지 안 옮기냐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되니까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례비와 뭐 기타 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 파트 전도사인데 제가 받는 것을 몇 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때마다 뭐 보너스도 있고 뭐 학비도 다 전액 장학금을 주고. 순간 그냥 바로 네 할 뻔했는데 네. 근데 다른 것들보다 이게 사실 결정적인 거였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제가 그 채플 시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계시는 그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냥 꿈에만 그리고 사실 꿈이라서 그냥 잊고 살았죠.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있어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굴러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그때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때 막 30만 원, 50만 원 벌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제 마음과 의지로는 사실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과는 다르게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한 0.5초 고민했나 싶습니다. 연락 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냥 못 가겠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친구, 맨날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는 이 친구들,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맨날 같이 놀자고 하는 이 친구들 두고 그 당시에 제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저 가운데 스쳤습니다. 아, 내 인생 돈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겠구나. 제가 사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채플 시간에 갔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처음엔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맞나? 내가 나한테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그 목사님과 목회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한 거의 뭐 한 4, 50분 거의 한 시간가량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정말 그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게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아, 내 인생 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방패에 있으니? 내 인생 괜찮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리고 또 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강남교회였고요. 네. 그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때 연락을 주셨던 분은 지금 저와 같이 삼위교회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 강남교회에 갔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물론 뭐 교회 갔는데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삼위교회에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으로선 제가 원치 않았는데 저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안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정말 때가 되어서 이제 떠나야 하는 그 시기에 결국에는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사임하고 직접 삼위교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태국 목사님이랑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끌고 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속도와 효율과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패로 삼는 그 방식으로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으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속도와 효율과 성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말고 더 빠른 게 그 길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방패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느리지만 진짜 지름길인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두고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속도와 효율과 성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뎌 보여도 잘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방패만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시 하나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패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믿고 신뢰하며 더디고 내릴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내리지만 그리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악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방패를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